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며 사십니까?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그게 당첨되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복권을 하나 사놓고 복권 추첨날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25장을 상고하게 되겠는데요. 세 가지의 현상에 대한 비유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말씀은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14절에서 30절에서는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한 자들과 불충성한 자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시 비유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여기 세 비유 모두에는 천국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 있는 내용과 결부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본문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바로 앞장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경계,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4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앞에 바로 24장 45절에서 21절, 충성된 종인 때를 따라서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술친구와 더불어 싸우고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역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혼인 예식을 사용하셔서 귀도에 신부된 성도들의 마지막에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신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내용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열처녀를 신부의 들러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신부는 바로 이 준비된 다섯 처녀라고 봐야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는 많은 기도인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처럼 겉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은 최종적인 혼인잔치에 들어설 때 비로소 기도의 신부로서의 참과 거짓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바로 기도 자신의 신부된 참 성도에 대한 구분의 비유라는 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일상적인 가르침과는 좀 색다른 점을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는 기름을 준비치 못한 처녀들에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내용은 산상보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내용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평상시 가르침대로라면 자신이 신랑을 못 맞는 한이 있어도 모두 다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모든 것은 열려있고 나눌 것을 가르치시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상에 대한 상, 벌에 대한 벌을 적용하시는데 냉정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재촉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대로 교회를 들락거리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두움의 마지막 때이지만 깨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미 닫힌 문 밖에서 슬프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이 신랑 되신 예수도와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옹으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냥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천국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인간 스스로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적인 영적인 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슬기 있는 자로 슬기를 가진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당시까지도 혼인 풍습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약속하지 않고 다만 어느 날 저녁으로만 알리고 준비케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초저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자신의 재림의 비유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시기도 죄의 어두움에 극에 달할 때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도시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어둠은 없는 듯 보이지만은 보이는 빛이 다 빛이 아닌 것은 낮에도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둠의 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될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순결을 잃은 채로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보다는 욕을 돌리는 일이 많다고 하는 데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모두가 같은 목적과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비유인 만큼 상징적인 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혼인 예식을 위하여 차려입고 등불을 들고 나간 모습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자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더디옹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내용으로 봐서 다섯만 졸다가 잔 것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서 외관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보이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절반은 미련한 다섯과 슬기 있는 다섯으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혼인 예식에 참여치 못할 미련한 자는 사실에 있어서 여기서 절반 절반인 50%가 아니라 99%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경계로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22장 14절에서 상고한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의 비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열 처녀가 다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사실은 뒤에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사실에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안 켜고 있었다면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여분의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성이라는 거죠. 보이는 모습에서 별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도 사라질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영혼과 관련된 것들에 너무 무딘 것이 사실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것들에 안달하고 괴로워하면서 영혼에 대한 우리의 합당함에 대한 진단을 우리는 너무 무디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비유적으로 사용한 기름입니다.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역시 기름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는 여분의 기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성령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하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의 이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영적인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사실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 거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의 선언은 그 성령께서 우리 죄인 되었던 사람들 속에 어떻게 오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밝힘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사실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여분의 기름은 바울사도의 당부의 내용처럼 바로 바닥나지 않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입장에서 그릇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또 뒤에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확실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경건한 사람도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도의 희생의 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중요합니다. 예수도의 대속의 피 흘림만이 죄의 사람들을 사서 성결케 하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증거되는 메시지에 십자가가 얼마나 있는가? 진정으로 죄인이 살 수 있는 도구, 멸망과 사망에서 인간을 살 제물로 예수도께서 희생되셨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만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마지막 때 성령을 소멸하고 불 꺼진 등불처럼 등의 모양은 있으되 빛은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게 된다면 평생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6절에서 9절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신랑의 소리에 반응하는 각각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친 처녀들은 차려입은 옷에 관계없이 다 졸며 잠이 들었을 때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느 소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 꺼진 등으로 맞는다면 자신의 아름다움도 과신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다가 일어나 눈을 비비고 흘린 침을 닦은 후에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허둥대고 슬기 있는 자들은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신랑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들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슬기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슬기 있는 자들도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자들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치 않았던 것은 다른 편에서 생각할 때 옆에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차하면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신앙적 습관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늘 받기를 습관화하는 신앙은 마지막의 순간에도 같은 습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신앙적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얻어쓰고 나눠쓰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려고 하는 자세는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여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세에 익숙해져서 충분히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 물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을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늘 주려고 하는 자세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늘 받는 자세는 마지막에 가서도 상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기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찬양인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나 좀 맞는 노래 같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됩니다. 2절은 생략하고 3절을 보니까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을 수 있는 금보다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어머니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는 행복과 절망의 다른 결과를 같은 부류의 사람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설기는 자의 이유가 드러나고 맙니다. 모두가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여태껏 졸음과 고통을 견디며 밤을 지켜왔는데 결과에 와서 두 부류는 너무나 다른 운명으로 나눠지고 말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기름을 준비한 채로 밤을 지샌 다섯 처녀는 마침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곳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달려온 자들이라야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열려있던 그 문은 마침내 굳게 닫히고 맙니다. 열려있을 동안은 자유로이 왕래하고 그곳에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분명히 문이 있는데 항상 열어놓다 보니까 거기 문이 있는지조차 의식을 못해요. 그러나 닫힌 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것도 내 것이 그 속에 다 있다고 하는 자신의 방문이 잠겨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모든 것이 저기에 있는데 열쇠 수리공을 데려다가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릴 때, 그것은 천국에서 천국 앞에서의 답답함보다도 덜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닫힌 하늘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더 이상 응답되지 않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도 산상보훈에서 증거되었던 주님의 몇몇 교훈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여 주여를 연거푸 불러보지만 그 고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분으로 그 사람들 속에 존재해 왔다면 그들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응답 대신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역시 거짓 종들에게 선언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렇게 안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는데 나를 모른다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나 자신만 알고 있노라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에 확신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주님께서 모르는데 목 터지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겉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 자신과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게 될 주님 앞에 각자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성장해서 나눠주기를 즐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더 이상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완전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순간이 언제가 되든 준비된 자세로 마지막으로 천국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이 영광의 혼인예식이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영광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